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마스크 벗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 또할 일이 있겠지만 또이 세상에 즐거운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더잘 예배할 수 있을지 생각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전하 또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저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로운 변화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단 성경 말씀을 제가 본래는 본문에는 두 개만 드렸습니다. 두 개만 드렸다가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있어서요. 제가 말씀 중에 전할까 하다가 제가 끝까지 제가 처음부터 다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제가 쭉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제별로 조금 묶은 것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의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의 순서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시네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은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두 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같은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제사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주 들으시니까 또 평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다 듣고 나면 일어서서 예배 다 드렸다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 특강의 그 주제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벌써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의 예배에 뭔가 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 같고 저도 느끼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 하면 예배의 회복이라 하면 예배의 요소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셨지만 찬양도 물론 있지만 제가 오늘 하는 주제는 찬양이지만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즐겨 들으시는 것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 이렇게 찬양인데 모든 것에 사실은 회복이죠. 예배가 어느 하나만, 찬양만 회복되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교회 음악 쪽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셨죠? 오전 예배 때 예배를 하다, 뭐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다 쓰는데요. 뭐 어느 것이 옳다 이런 뭐 단어적인 그런 거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두 개 다 쓰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혹은 어떤 분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쭉 하나는 특히 오늘은 하루 종일 주의 날, 로즈 데이 이러잖아요. 주님의 날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일주일이 있는데 예배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건 이제 공동 예배니까 의미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수요일이든 언제든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요즘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예배를 다 드린다 하시잖아요. 삶이 예배라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물론 이제 우리 공동예배, 주일에 드리는 그런 공동예배를 의미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회복. 영이 바로 회복되면 예배가 바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그 헌신, 열정, 그게 모든 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주일을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혹은 하나님 안에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겠죠. 정말 좋은 예배를 또 드리신 분이 또 일주일을 또 그렇게 사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회복이라는 그 공동 예배라는 면에서는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그 살면서 예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우리 영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 이런 그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예배는 아마 여러분께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오후까지 이렇게 남으신 거 보면 아마 잘 들으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정상 혹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남지 못하고 또 댁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크게 관여치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영의 상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영어로 튜닝이라 하는데요. T-U-N, 튜닝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라디오 막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서 주파수 맞출 때 이게 튜닝이 딱 맞으면 정확한 그 채널에 뭐가 그 방송이 뜨잖아요. 요즘은 디지털로 번호 딱딱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 튜닝이란 말을 이렇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자주 쓰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튜닝만 딱 정확하게 주파수만 딱 돼 있으면 그게 바로 예배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체 공동 예배 면에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찬양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찬양은 예배다, 찬송은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찬송가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찬양, 찬송, 뭐 구별 안 하고요. 그럼 찬송은 예배다. 아, 다 아시겠죠? 찬송은 예배잖아요. 이거는 더 사실은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찬송을 예배로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의식, 무의식 속에는 있는데 가끔 이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혹은 뭐라 그러나 습관적으로 찬송을 예배라는 걸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에서 아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아직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찬송이 예배인가를 우리 가끔 있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찬송 부르면서 다른 것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것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가끔 또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어떤 뭐 순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찬양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찬송은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할 때는 찬송만 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할 때는 다른 거 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찬송은 더 직접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예배인데 말씀은 들음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일 수 있는 예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설교 후에 이제 끝에 예배의 그 우리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겠지만 그 듣는 그 과정 자체는 혹은 순간순간은 찬송보다는 그 드린다는 혹은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바친다는 개념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찬송가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 모든 매초, 매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찬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조금 잘 딴 거 많이 하시잖아요. 혹은 뭐 이래저래 그 뭐를 위해서 부르고 뭐 준비 찬송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찬송은 찬송이지 무슨 준비? 찬송은 예배인데 예배를 또 뭘 또 뭐 그래서 어찌됐든 찬송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100% 그대로 예배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예배에 대한 것을 조금은 할 수는 있는데요. 다 아시듯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이제 찬송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굴복하다, 항복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는 있지만 그래서요. 아시다시피 예배는 내 것을 주장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 뭐 오늘 예배가 어땠고 뭐 찬양이 어땠고 이런 평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평을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평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뭐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할 사실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니 안 됐니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 예 마치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무례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좋았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성도님이 뭐 어땠다 졌다 뭐 내가 안 됐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심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간절함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이 혹은 음악이 어땠더라도 말씀이 어땠더라도 설교가 어땠더라도 기도가 어땠더라도 가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찬양하기도 실수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단어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예배 드리러 온 우리가 오늘 뭐 누가 어땠고 실수한 이 얘기를 저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냥 드리면 끝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성심으로 정성으로 드렸으면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저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합니다.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은 하면서도요. 긴장하는 게 참 감사하다고 저는 최근에는 결국은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바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들거든요. 그냥 나태해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편안함도 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린다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 예배라는 그 서비스라는 단어 안에 보면 노동이라는 레이보, 노동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는 사실은 편안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동입니다. 노동. 열심히 찬양도 하고 듣는 것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안 쉽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놔두면 이게 딱 이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을 정신을 싹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찬송하는 법에 있어서 제가 그 웨슬리 찬송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이렇게 가사를 단어 하나를 집중 안 하며 뭐라 했냐면 웨슬리 그분 표현에 하면 이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딱 자기 그걸 들고 가버린대요. 그 찬양하는 경우인데요. 예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것에 집중해서 나를 여기에 두는 것. 집중이라는 단어 아시죠? 집중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불의했는데 참 맞는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있는 거래요. 집중이.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계시잖아요.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마음도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이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집중이 아니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 안 쉽습니다. 저도 집중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딴 생각이 들어올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노동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피곤합니다. 사실은 저는 반주일수만 아니라 반주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렇게 깨워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 계시니까. 그럼 찬송. 그래서 찬송은 이제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에서 완전히 그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특히 찬송가인 경우에는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잖아요. 다 같이 부르시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물론 공예배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내한테 좋은 자기한테 좋은 이것도 좀 내 것도 좀 챙기고 이런 마음이 그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의식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 내 것도 좀 이렇게 좀 갈급한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상인데요. 정상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집중, 이게 노동이라는 정신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거는 육체적인 노동인데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고 요 안에 계속 있게 하는 거는 이게 노동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정말 쉽지 않는 찬송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서 감사한 거는, 본인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위한 하나의 뭔가를 내가 은혜를 꼭 받아,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 자체를 처음에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찬송가에는 하나님께 경배만 들어가는 그런 가사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고백적이고 개인적으로 공예배보다는 예배보다는 자신의 신앙에 혹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에 많거든요. 여러분 시편 150편 아시겠지만 시편 150편은 공중예배 전체 예배를 위한 시도 있고요. 개인시가 특히 또 많습니다. 전체 같이 하기는 조금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예배 때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는 그냥 하나님께만 충분히 가는데 어떤 찬송가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찬송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음악학자들이 말씀드릴 때는 아, 그런 개인적인 찬송가는 공예배 때는 별로 적합한 찬송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찬송가의 목표, 찬송가 우리가 드리는 목표는 찬송은 바로 예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걸 일단 좀 내려놓고 다 함께, 그래서 공예배라는 것은 다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전부 다 함께, 그리고 목소리를 다 합해서 전부 다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찬송가는 굉장히 열심히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그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도 잘 안 나기도 하지만 또 조심스럽기도 해서 찬송이 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영상에 가사가 뜨기 때문에 크게 못 부르시면 가사를 계속 뚫고서라 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큰 소리를 잘 못 부르는데요. 가사는 뚫부져라 봅니다. 그 뚫을 정도로 이렇게 가사를 계속 이렇게 보는데요. 집중하는 거죠. 가사에. 가사에 집중하는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찬송 중에 이제 찬양이라고 많이 하죠. 성가대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시겠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하나님도 찬양하는 건 맞는데 우리를 위한 것도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가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듯이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 이거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다 평신도들이 그걸 다 함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성가대는 굉장히 예술적인 곡들을 찬양했거든요. 뛰어난 그 좀 난이도가 있는, 쉽게 말하면 찬송가는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쉽게 해서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 굉장히 쉬운 곡조, 쉬운 박자 이렇게 해서 불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가대는 찬송가하고 다릅니다. 찬송가처럼 일반적으로 안 불렀었습니다. 물론 그래 생각하면 너무 이제 뭐 성가대 열악한 교회도 있으니까 준비해도 자손가처럼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성가대 경우는 조금 더 예술적인 곡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그래서 조금 노래를 좀 부르시는 분이 물론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원 성가대니까요. 성도들 중에 잘 부르시는 조금 된 분이 시간도 좀 되는 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준비를 해서 찬송가보다는 조금 더 예술적인 그런 음악이 다양하거든요. 단순한 음악도 있고 조금 화성이나 리듬이나 뭐 텍스처 혹은 성부구조라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조금 다른 감동을 주는 음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합창음악, 성가대 음악은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인 곡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면 우리 찬송가 부르던 것보다는 좀 멋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소프라노도 뭐 테너도 이렇게 막 나오고요. 아름답죠. 우리가 찬송가는 한 선율로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성가대는 다양한 선율로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동도 더 오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떠질 정도로. 그래서 장로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실 정도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같이 못 부르지만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좋은 찬송을 하나님께 우리도 같이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들으시고 그 대신 요즘은 또 이제 가사도 또 화면에 뜨니까 가사를 부지런히 보시면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가대, 저 드림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가대 마치고 나면 박수를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라는 게 성가대 잘했습니다. 격려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가 마치고 나면 박수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생각 같은 수고했습니다.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끝 뭐 속으로 하셔도 어떤 모양이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저렇게 드렸다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실수해도요. 저거 왜 저런데 보태가 연습 안 했나 어땠나 이건 정말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고요. 기도를 해주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겠지. 이런 마음이. 왜냐하면 그리고요. 그 찬양하신 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 저도 실수를 하죠. 저도 반주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연륜이 됐으니까 저한테 떠오른 거는 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성악가도 혹은 뭐 지휘자지든 어느 분이든 그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찬송가가 아닌 다른 곡을 만약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자기한테 탁 오는 거는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근데 당장 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다 이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제가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은 다하거든요. 최선은 다하지만 실수하기 때문에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죠. 그러면 괜찮다.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해보고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오늘 너무 쪽팔리고 잘못해서 나갈 때뭐 사람 안볼때 나가고 예를 든다면 실수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 말씀이죠. 연주자 면에서 그렇고 성도님 면에서는 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할 것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했을 때는 그거는 교만이다. 무례한 거를 더 올라가서 무지막지한 교만이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제가 유학 때그 부흥회 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만이 제일 악질이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부흥회 갔는데 유학생 때죠. 근데 교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질이다. 이 단어가요. 제가 30년도 넘었습니다. 한 40년, 이제 30년 어쨌든 훨씬 더 넘었는데요.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래서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좀 떠올립니다. 아,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은 무엇인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평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교만이겠죠.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를 감히 우리가 평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드리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요. 성가대원이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 솜씨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 내 소리가 어땠나, 내 목소리가 어땠나, 내 반주가 어땠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만 올려지면은 그걸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감사하고 성도님은 그 실수가 실수로 안 들어오고 그냥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찬양 어떻게 했나 거기에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찬송의 자세를 조금 더 이제 성경 구절에 찾아보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걸로 조금 하면요. 첫째, 전한세 가지로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랑은 아마 이때 그 바울이 한그 말은 아마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이 많을 것 같아. 그게 해당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는 이런. 그렇지만 첫째 우리가 찬양에 있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바로 찬양이 되거든요. 울리는 꽹과리 됐잖아요. 그게 브라스가 이제 굴이라고 우리는 굴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꽹과리는 심벌이고요. 굴이는 브라스인데 브라스는 관악기인데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혹은 신앙 혹은 영적인 상태 어떤 거든 헌신이든 이게 아닌데인 상태에서 우리가 노래를 혹은 찬양을 만약에 찬송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악기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제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 아모스에 가면 있는데요. 아모스 5장 23, 24절, 아모스 6장 5절에 있는 건데요. 그냥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찬송 노래 소리가 소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브라스 굴이라는 것도 하필이면 왜 브라스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관악기가 꽝꽝꽝 하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울리는 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심벌도 소리가 깽 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조용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올 때쯤 되면은 수금도 있거든요. 하프라는 조그마한 손그 기타 같은 수금 있잖아요. 수금도 있고 플룻도 있고 조용한 악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는 많이 안 썼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안 썼지만 그리고 악기상 존재하는데 브라스 그 관악기 꽝꽝꽝 하는 브라스랑 그 다음에 심벌즈 꽝 치는 이런 거로 비유를 했다는 얘기는 소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얀기는 시끄럽다. 그 너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이웃하고도 사랑과 같이 맥락에서 하면은, 제가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예물을 바치다 하다가 형제와 그쵸 한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지 말고 가서 빨리 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3장 6장 10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요. 우리가 악담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못 살잖아요. 그냥 막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섞어서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내가 그동안 혹은 만약에 일주일에 이제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째 처음 또 예배 드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배 드린 적이 없고 혹은 찬양한 적이 없고 찬양하는 때라면, 아 내가 이 찬송하기 저번에 찬송한 거랑 이번에 찬송을 일주일 만에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사람을 험담했는가, 예를 들면 험담한 게 있는가, 나쁜 말을 한 게 있는가, 뭐 어쨌든 그거죠. 입에서 저주, 말이 저주죠. 그 나쁜 말이잖아요. 나쁜 말도 하면서 찬양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찬송만 하고 살겠습니까? 나쁜 말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늘 깨닫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생각이 났으면 진짜 예배 안 드리고 밖에 가서 그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마치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면에서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나쁜 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뭐 찬양도 예물이거든요. 그 예물을 영어 성경에 보면 gift라고 했거든요. 그냥 봉헌입니다. 우리가 뭐 돈으로도 헌금하고 물건으로도 하고 봉사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그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면서 내가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남한테 원망받을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남에게 원망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깨달음. 그 다음에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런 깨달음, 이런 찬양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당장 우리가 완전히 좋은 말만 찬양만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미처 못했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상한 심령, 제가 여기 보면 시편 51편 17절 제가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51편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참회 시편이잖아요. 그 죄를 짓고 간음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51편이거든요. 거기서 17편에 보면 쭉, 그렇지만 이 다윗이 위로를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 막 자복하고 애통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데 내가 참 바로 이제 바로 서려고 하는 너 마음을 알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하러 예배를 드리러 봉헌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예배를 하는 순간에 아, 나는 너무 아니구나.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뵀을 때 아,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 입술을 숯불에 태워서 정케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 통해하는 상한 아,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더 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깨닫고 말씀드리면서 깨닫고 하는 요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찬송의 본질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성가대가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뽐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겸손함. 그 찬양을 할 때의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웨슬리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바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그 다른 교수님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십니다. 그 어떤 분은 교수님 중에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하시네요. 성악가 중에서 어떤 분은 성악가 중에서 외워서 찬양해라. 외워서 찬양해라. 그 모든 것을 안보해서 해야지 준비하는 거. 이런 교수님 타입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참 나름대로 의미있다시피 했던 분인데요. 외워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외워서 착 하면요. 좀 교만해 보인대요. 교만해 보인다 이러면서 찬송가를 다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보지는 않지만 찬송가를 거의 가사는 보지는 않지만 혹은 성악곡이든 독창곡이든 그 악보를 거의 보지는 않지만 부족한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 자세를 하나요? 그래서 그걸 악보를 딱 펼치해서 딱 이렇게 중앙에 딱 두고 그러나 거의 보지는 않고 겸손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그 좀 특이한 그런 접근법을 제가 봤는데요. 뭐 어느 것이 좋든 혹시 우리가 자랑 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찬송도 그렇고 특히 독창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성가대원 계시고 또 악기 계시는 분도 있지만 늘 이제 하는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 번역을 하면 시험이 그 영어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테이션이거든요. 테스트는 긍정적인 거고요. 유혹은 부정적인 게 밭을 잡아 끓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게 유혹인데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기는 유혹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그런 용어인데요. 그 교회 음악 하시면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선포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이게 이거를 자랑할 만한 그런 포인트 혹은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런 유혹이 중요하게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게 대한 사랑, 이걸 생각하면은 겸손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찬양이라고 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 집중 못할 그런 유혹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그 결과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다음에 겸손함이 없으면은 소음이다. 울리는 뺑가리, 굴이 여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웨슬리 찬송의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이분이 찬송가를 이제 만들면서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시했습니다. 몇 뭐 6천시, 7천시 정도 될 정도로 저희 찬송가에는 13장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찬송가 가사가요. 13장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이 크로스비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가 요새 곡이, 가사죠.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형이죠. 존 웨슬리가 이제 이분은 신학자신데요. 그 감리교 장사하신 이분이 이제 찬송집을 내면서 어떻게 부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쫙 한 일곱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론 겸손하게 부르십시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제가 하면서 결론을 내려 합니다. 어떻게 부르라 했냐면 영으로 부르라 했습니다. 스피릿, 영으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럼 영으로 찬양한 게 뭔데? 라고 이분이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쭉 있는데요. 뭐라 했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가사에 눈을 두어라.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요. 이렇게 눈 감고 부르실 수는 있습니다. 가사를 다 많이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눈 감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요. 가사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서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에 가사를 띄우면 그 가사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을 보지는 마시고요. 사람 보지는 마시고 인도하시던 어떤 형태든 성가대의 경우도요. 그것보다는 가사를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보든지요. 그 다음에 영상의 가사를 보시든지 가사 하나하나를 보는 게 굉장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보느라고 소리가 좀 적게 나와도 그것을 마음으로는 크게 부를 수 있거든요. 가사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사가 환하게 눈 안에 들어와 있으면 벌써 마음 안에 꽉 들어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와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지 못합니다. 가사에 집중을 딱 하면 이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고 계속 생각하래요. 힘드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듭니다. 찬송 바로 한번 하는 거 힘듭니다. 노동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의자가 여러분 그 의자는 그렇게 뒤로 많이 안 경사가 앉아 있네요. 어떤 교회 가면은 경사가 조금 더 져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앉으려면 좀 힘듭니다. 그 유럽 성당이나 교회 가면 이제 루트란 교회든 교회 가면요 의자가 완전 90도입니다. 그거 약간 뒤로 하면 편한데 그 편한 거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90도 의사거든요. 그리고 그건 높습니다. 앞에 사람 잘 안, 뭐 머리 조금 보이나요? 뭐 보이나 어쨌든 의사가 높거든요. 그냥 똑바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이래 앉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탁 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의사부터 시작해서 기쁘시게 하려는 그 초점을 집중을 하고 단에 집중하면 피곤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나면 아 피곤해 이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열심히까지 부르시면. 그래서 예배 한 시간 마치고 나면 아 피곤할 정도로 쉬어야 될 정도로 예배 마치고 나서 막 힘이 막 나만 돌면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힘이나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재충전돼서 힘이 남는다는 의미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당장은 힘들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노동을 한 거거든요. 레이보, 노동을, 레이보가요. 아까 노동했는데요. 영어에 어떤 말도 있냐면, 부인이 아기 낳을 때 산통하는 거 있잖아요. 진통. 진통을 영어로 레이보 또 그 말 쓰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아기 낳을 때 그 진통하는 걸 레이보라는 단어도 쓰듯이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예배는, 예배는. 사실 열심히.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러다 보면 그럼 너무 예배가 안 힘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순식간에 있잖아요. 매초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 주시고 또 충전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예배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힘들다가도 또 싹 풀어지다가도요. 또 막 이렇게 힘들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풀어져서 또 회복되는 이런 순간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예배입니다. 기쁘시게 하고 그게 목표를 두고 집중하는. 그 다음에 보면요. 나 자신 혹은 그 어떤 것을 기쁘게 하는데 하지 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만.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앞에서 혹은 사역하는 그 전문인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뭐 찬양 인도자든 그쵸 뭐 독창자든 반주자든 뭐 지휘자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든 잘못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찬송 중에 굉장히 신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찬송. 신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흥이 막 나서 자기가 좋아하라고 막 부를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할 때 너무 흥미 위주.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놀이 음악처럼 흥미 위주, 흥미 스타일로 작곡된 곡들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안 부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딴따단따단 뛰는 거 있잖아요. 부점 리듬. 이런 게 사람을 경쾌하게 해서 에너지를 주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잘못되면 흥미 위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는 예전에 잘 안 불렀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는요, 하나하나하나가 4분음표, 4분음표, 거룩, 큰 영화로신 주, 하나씩 이렇게 착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찬송가를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고요. 딴따잔따잔따 하는 찬송가는 거의 안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흥미 위주로 사람의 흥을 돋궈서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가 심취해서 그래서 웨슬도 보면 다른 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음악에 심취해서 이렇게 네 영이 살짝 딴 데로 가지 않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음악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요. 아카펠라도 참 좋습니다. 가사만 생각하거든요. 악기가 막 이렇게 해줄 때요. 이게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그냥 그 안에 소리에 묻혀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하지 하면서 가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가 묻혀서 그리고 흥에 너무 겨워서 혹은 스스로 감동되어서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가 하는 거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점검하라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순간순간 하는 게 힘드시면 부르시고 나서 점검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오늘은 집중해서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을 했던 것인가 이제 이런 친구. 그래서 소리에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멋있는 음악 소리 혹은 리듬 소리 쾅쾅쾅쾅 하는 그 소리에 빠지지 말거라. 안 쉽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안 빠지려면은 아카펠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때 저희 교회 전통을 보면요. 아카펠라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성가대도 아카펠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도 아카펠라를 거의 했었습니다. 한동안. 루터가 했을 때도 무반주였습니다. 루터가 그 중세 때 회중 찬송가가 없었는데요. 루터가 개혁하고 회중 찬송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무반주였습니다. 칼빈도 그랬고요. 무반주를 부르면 그냥 선율만 나오고 가사만 있잖아요. 다른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가사와 찬송 그 선율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악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영을 뺏어가는 다른 쪽으로 뺏어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아카펠라 이런 면에서 제가 그 교회 음악사적인 면에서 그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소리에 빠지지 않기 많은 악기가 있더라도 찬양, 가사, 목적, 무엇에 지금 내가 있는가 현재 그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마음으로 찬송하는 면을 성경 읽은 거를 제가 설명 안 한 거를 추가로 하고 이제 결론을 제가 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제가 14장 15절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는 이제 아시겠죠. 영적으로 아까 웨슬리가 말했듯이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만 집중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요거를 유슬리가 설명한 게 있는데요. 설명은 됐다면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것도 웨슬리가 다른 데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의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 내가 찬양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면서요. 뜻도 모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찬송가 중에서요 오신실하신 주 이게 저는 오신실 오신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신실이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모르고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는 그 찬송가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찬송 내가 지금 하는 가사가 무슨 가사인가? 심지어 이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가수가 불렀는데요. 주의 품에 안겨서 이렇 주의 품에 안겼대요.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안겼다니 저는 정말 이건 잘못 부른 거거든요. 주의 부모가 앉아서 우리 주의 부모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자도 잔다. 이 찬송가잖아요. 고요한 밤 이 찬송가예요. 근데 주의 품에 누가 그 조그만한 예수님 주의 품에 어떻게 안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가사인데요. 그런 가사로 부르는 가수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도 잘 부르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가사를 하실까 제가 너무 의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찬양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는 가사가 맞게 부르는 건지 도대체 무슨 가사를 부르는 건지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 아닌가. 엄청난 가사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가사도 많습니다. 쉬운 가사도 있지만 그래서 가사 이해를 하고 understand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고 아 내가 이런 가사구나. 그래서 요즘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거 잘 안 부르신다 하던데요. 너무 힘들어서 아골골짝하기 힘들어서 잘 안 부르신다 하던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 가사를 본인이 고백으로 부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아골골짝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못 부르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믿음의 그 정도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어쨌든 찬양을 할 때 가사 내가 이 부르는 가사가 정말 내가 사는 대로 하는 것인가 맞는 가사인가 내 고백인가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아 나는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의 가사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 각오 같은 게 같이 동시에 간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 세운다는 그 방, 그래도 고린도 14장 말씀이 있었지. 고린도전서 14장은 사실은 방언에 관한 이게 쭉 장이거든. 방언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서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을 세우고 뭐 이러는 관계인데요. 결국은 방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찬송도 덕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너무 어렵다든가. 누구한테는 은혜스러운데, 은혜서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또 독창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악이든 예배 전체의 덕을 이루는 말씀이 그래야 되듯이, 그렇죠? 모든 공동의 예배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덕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제가 그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제가 결론을 내면요, 찬양을 제대로 찬양대로 찬양의 본질대로 하시면, 찬양은 예배잖아요. 그 말은 예배를 본질대로 예배로 우리가 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아까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다 했는데요. 아, 입으로 내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라 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사실은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일주일이 제대로 사시거든요.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딴짓하고 왔네요. 이게 아니고 아 그래도 요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라면 결국은 찬송도 결국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찬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늘 하면서, 늘 드리면서 혹은 찬양의 봉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삶도 함께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대로,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이 안 나오면요, 가사만 이래 보시면서 딴 분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요, 가사만 보시면서 아멘 아멘 이러시고도 괜찮다 생각해요. 찬송을 못해도 가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가사. 그러니까 찬송 끝나고 나서 아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에 아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멘 끝나고도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결과로 내가 변할 때 그게 온전한 찬송이다. 힘들죠? 찬송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나올 때 정말 기쁘면서도 아, 일하러 가는 거 맞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는 거는 쉬어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또 에너지 다시 또 받았고 또 그 영적으로는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매 순간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일상생활에서 예배, 그 예배를 잘 들이시면서 그러면서 주일 나와서 또 우리를 점검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변화하는 그러한 그 찬송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잠깐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한때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었던 때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마음대로 아무데서나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 찬양이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특히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저희들이 드릴 때에 오로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봉헌이, 귀한 제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의 마음을, 영을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일주일 살 때 저희 삶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묵상하고 매일 실천함으로 오늘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드림교회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님 또 많은 사역자님,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